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관심,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오전 이곳 예배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기대와 바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가진 어떤 기대감이, 어떤 바라는 마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실제로 기대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 피그말리온 이펙트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간절히 바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할 때 그 기대하는 마음 자체가 실제로 그 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1968년도에 이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였던 이 로젠탈이라는 교수가 한 초등학교에 가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기대 효과와 관련된 실험입니다. 이 교수가 가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지능 검사를 전부 다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능 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그저 그냥 임의로 한 20%의 학생의 명단을 뽑아서 그 지능검사의 성적과 상관없이 20%를 뽑아서 교사들에게 이 학생들의 명단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전달할 때 이 교수가 교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 20% 이 명단에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지능도 좋은 아이들이고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도 가장 이렇게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난 뒤 다시 한번 그 학교에서 동일한 지능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실은 이 20%의 명단에 들어있던 아이들이 그냥 임의로 정말 이렇게 무작위로 추출한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실제로 8개월 후에 보니까 성적도 더 향상되어 있었고 지능 점수도 더 높아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교사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아, 이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이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대하고 격려했기 때문에 그 기대하는 마음이 실제로 아이들의 성적에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을 기대할 때 그 기대하는 마음이 실제로 어떤 일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는 기대감이 늘 좋은 결과를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그릇된 기대감은 우리에게 편견이나 혹은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1991년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인 그 교포께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의점에 흑인 여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이 한인타운에 이렇게 흑인들이 오는 경우가 꽤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약간 범죄도 많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이 편의점 저쪽 구석에서 음료수를 하나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에 와서 계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주인이었던 이 한국분이 이 소녀가 아, 도둑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녀가 돈을 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가방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가방을 뺏으려고 하는 주인을 소녀가 폭행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숨겨두었던 총을 꺼내서 이 한인 주인이 이 소녀를 총으로 쐈고 그 소녀는 죽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CCTV를 돌려보자 실제로 이 소녀는 카운터에다가 돈을 꺼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이 아 얘는 도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실제로 그 소녀가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하게 그녀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타까운 사건은 그 다음에 있었던 이 LA 흑인 폭동의 발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눈앞에 벌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 때로는 우리가 가진 기대감이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을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바라는 대로 바라보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뻔히 벌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변화맹, 체인지 블라인드니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일한 상황이 이곳에서도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무리들은 그들이 굉장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고,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진짜 메시인가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다른 기대감,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편견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더라. 사실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고대해 왔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메시아, 기대되었던, 예언되었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더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칭찬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애써 지키고 있던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과 그들의 종교적인 그 전통을 존중해 주고 또한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것들을 더욱더 확고히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지켜왔던, 그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전통을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행동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 기득권자들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들을 유지시켜 주시고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싸워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소외자들, 가난한 자들, 자신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것들을 빼앗고 자신들을 위태롭게 만들 자신들의 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눈앞에 자신들이 그토록 기대해왔던 메시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칭찬해주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보이자 그들은 예수님을 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친형제,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이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다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께 조언을 건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언뜻 보면 지금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형님이 메시아이고 진짜로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여기 갈릴리에 있지 말고 사람들도 더 많고 영향력도 더 많은 유대로 가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의 조언은 실제로는 조언이 아니라 조롱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형제들이 이런 조언을 건넨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했던 이 자신들의 형제로서 경험했던 그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그 지식이 정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의 구주로서 받아들이는 데는 장애가 되었습니다.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형제들도 분명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에 대해서 보고 알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제들은 유대에 가서도 그런 것들을 좀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인해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한낱 인간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보다 한번 능력 있으면 저기 유대에 가서도 해봐! 라고 이렇게 조롱하듯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무리라고 표기된 사람들입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여기서 무리는 민중, 말 그대로 일반 사람들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정복자들로부터 또한 이 유대의 기득권자들로부터 이 핍박 아래 있었던 이 무리들, 이 민중들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짜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고민하며 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이분이 맞다.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이 사람은 그저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무리가 바란 메시아는 그들을 이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좀 자유를 주고 그들 가운데 이 뭔가 좀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무리들은 열광했습니다. 야, 이분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이런 굶주림으로부터 고생하지 않겠구나. 이분이 왕이라면 우리에게 뭔가 정말 새로운 삶이 열리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이들은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왕이 되는 것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관심도 없어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왕이 되기는커녕 자신은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이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결국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형제들, 이 무리들 모두 그들은 예수님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 기대를 뛰어넘는 진정한 메시아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그 메시아를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자신의 구주로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두 예수님이라면 메시아라면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라면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메시아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일하셔야 되지. 그리고 그 편견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대대로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을 뿐 예수님께서 정작 가르치려 하셨던 그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나온 유대인들,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무리들과는 정반대의 삶의 방식을 취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바람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지금 이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작은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려 하고 계십니다. 그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예수님의 기대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분별하며 겸손히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춰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시작하며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요예배 이 오전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이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만나기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저 나의 재산과 나의 지위와 내가 가진 것들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해주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때로 우리는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적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가르침을 주고 나의 인격적인 수양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인 군자로만 기대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나의 삶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시고 내 삶에 뭔가 좀 도움을 주실 것으로만 우리가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무리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수적인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들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 자신에게 좀 다가가서 그 관계 자체를 우리가 친밀한 관계 자체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의 해결사로 그렇게 해결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그 풍성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것을 들어주는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에서 문제의 해결사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께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방식대로 요구하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배어있는 기도가 굉장히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눈 감고 기도하려고 하면 저에게 먼저 나오는 기도가 그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힘듭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저에게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일해달라고 하나님께 그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해주셔야 됩니다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나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해결책이 너희가 그렇게 구하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대답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들어준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구하면 된다는 거지? 아니요, 성경은 그런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의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잠깐 등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떠나가는 그런 분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남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 문제를 없애주고 해결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그 힘든 상황,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큰 문제가 있을 때만 어려움이 있을 때만 잠깐 하나님께 나타나서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는 램프의 지니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 가운데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어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 뭔가 나쁜 일은 없고 늘 좋은 일만 생기고 뭐 대학도 자녀가 대학도 잘 가고 뭐 사업도 늘 성공하고 그것은 우리의 기대일 뿐 우리의 바람일 뿐 성경은 그런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좋은 일이니 나쁜 일이니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고 또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과 보다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구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달라고 그것을 그저 결제에 올리듯이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여러분이 처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분 자체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곳 이렇게 수요예배에 나오시고 이렇게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고 여러분 삶 가운데 아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제발 좀 이렇게 이러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만큼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이대로 일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좀 일해 주세요라는 그런 생각을 좀 잠시 내려두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자체를 좀 구하고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도 내가 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좀 경험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전히 좋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시는 분입니다라는 그 기대로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그 관심에 여러분의 관심을 좀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을 다듬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좀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경험하는 한 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우리가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을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주인 된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주인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에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려고만 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 만족하고 계십니까? 혹 하나님을 그저 문제 해결사로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저 그때만 잠깐 개입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해결사로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함께 오 계시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혹 여러분에게 그 평강이 없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보십시오.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이후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